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의 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상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상을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 상을 투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격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엄격하신 분이야. 무관심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 자유롭고 자상한 아버지,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아버지 상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오늘 하늘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투사하여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께서 묘사해 주신, 설명해 주신, 그려 주신 그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사실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가 돼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로서 참 피땀 흘리면서 몇 빠지게 일하여 가족을 부양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또 축복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그 나의 몫인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에 성공하여 가문을 아주 더 크게 일으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재물이 챙기기가 무섭게 전부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가는 아주 지나치리만큼 간결하게 이 일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풍습을 보면 매우 매정하고 가혹하고 무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버지 빨리 좀 죽어주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금기상황이었어요. 도덕적 당시의 가치를 짓밟는 망나니 같은 그런 처사였어요. 생존하신 아버지께 유산을 말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무리한 짓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는 작은 아들의 태도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이 아들의 가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례한 짓이었어요. 낳고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를 아주 냉정하고 매몰차게 내동당치는 배운 망덕한 처사인 동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가정과 사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지 않았을까?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유산을 주었을까? 이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야. 근데 아버지는요, 순종과 사랑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들의 의사를 아주 존중하는 하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가 죄를 졌어요. 자기 인생을 망나니 같이 살다 망가뜨렸어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죄 질 때 나를 안 막아주셨어요? 그래.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집 피우고 뭐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막거나 강제적으로 제압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들의 의사를 아주 리스펙트 해주는 그러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가면 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의사를 존중했다 이 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순순히 떠나 보내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무릅쓰고 아들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찾아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대로 집을 나가는 것, 또한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결심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돈도 있겠다, 아이디어도 있겠다, 젊음도 있겠다, 건강도 있겠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인생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삶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영성이 이 아들에게는 없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에 이 아들은 굴복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하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의사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사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집을 떠날 수도 있고 집에 머물 수도 있어요. 고생 끝에 이 아들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냉혹함을 철저하게 경험을 하면서 인생을 배웠어요. 스스로 힘으로 이제 생존하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에게 먹일 돼지 주염 열매는 있어도 이 아들에게 줄 그 열매는 돼지 먹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외로움에 그리고 아무도 관심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제 소망도 가망성도 없어요. 이제 병든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래 뭐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아마 탕자가 작곡한 것 같아.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 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 종들도 먹을 게 많았는데 어떡할까? 여기서 그냥 죽을까? 아버지에게 돌아갈까? 아버지 집에서 지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정신이 돌아온 것이에요. 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제정신이 들어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정신이 드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 헛된 생각, 망상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게 제정신이 들은 거야.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마 이런 마음 처음일 거예요. 이런 회개, 이런 반성,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자신의 못난 모습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실까?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면 어떡할까? 힘든 걸음을 어그적어그적 걸어가는데 멀리서 집이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집을 떠날 때부터 고통하며 기다리셨어요. 혹시 오늘은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으면 혹시 사고를 당했나?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날마다 기다렸어요. 그런 오랜 기다림 속에서 아버지는 피골이 상접한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애타게 고통하며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용서하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언제라도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반가이 맞아주고 그 귓가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주마 이렇게 속삭이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혹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 같으면 혼이 내야 되고 너는 내 자식 아니니까 나가라고 종들을 불러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내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아버지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묘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직도 엄하게 벌을 내리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걱정스러워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탕자보다 조금 낫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야. 내 죄에 대해서 내 허물에 대해서 내 허랑방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 용서받은 그 기쁨과 그 상쾌함과 그 확신이 없어. 왜? 그런 용서를 그런 용납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인간들은 죄에 집착하면서 무언가를 보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회하려고 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묶여서 과거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정작 나를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시는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계속 내 편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신 아버지여 돌아오기만 하면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있는 그게 아버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돼지 우리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냄새 가운데 거지 같은 몰골을 한 아들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모습이에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도리어 우리 편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등급을 매겨가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한 그 비교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고 어머니는 편안과 위안을 준다. 하나님은 이 부성과 모성을 두루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 느껴지면 내가 내 자식을 향한 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안타깝게, 부드럽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 탓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넘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아버지예요?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그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겨 주셨다. 이것은 그를 다시 아들의 그 위치로 상속자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금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 신발을 신었다는 것, 아들이라는 것,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들로 사세요, 종으로 사세요? 아들로 사세요, 품꾼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래요. 왜? 내가 한 짓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순종과 효도는 짐이 돼요. 섬김은 종살이가 돼요. 분노하고 시기하는 무언가에 속박된 종으로서 사는 이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든지, 판단과 정죄와 분노와 원망과 원한과 시기로 뒤범벅이 된 그러한 마음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인된 몸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 상이 여러분 주님께서 그려준 그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두 딸을 주셨는데, 딸이 생길 때 이제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아빠가 돼야지? 내가 배운 아빠는 내가 경험한 아버지, 또 내가 주위에서 본 아버지, 또 아버지의 뭐 책임과 의무, 뭐 이런 책에서 배운 아버지. 그런데 참단 아버지의 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보고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아버지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들, 딸 시절을 거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부모가 있었어요. 아들, 딸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었어요. 가장 우리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부모의 단계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가 또한 맏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아버지가 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세리와 죄인들이, 장기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어요. 받아주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시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하늘의 아버지와 비슷한가?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늘의 아버지를 닮고 싶은가? 진정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집으로 돌아와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이를 환영하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가엾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구현해내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의 삶의 모토는 하늘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노릇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라.